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성전을 관리하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몇 가지 이렇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이 부활 논쟁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율법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우리 신앙에 가장 중심되는 이 내용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바로 생명과 뭐라고 그랬죠? 사랑.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과 사랑. 예,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이제 새로운 단락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 앞에 12장에서와 같이 우리 고난 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장차 있게 될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러죠. 우리 앞에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게 아니었죠. 우리 성전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바로 이제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임재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 두 번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 성전은 여러분 누가 지은 성전 건물인지 아십니까? 헤롯이 지었습니다. 네,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은요, 건축광으로 알려져 있죠. 건축광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멋졌을까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성전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 또 정말 사모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성전은 알지를 못하고 건물 성전에 이제 매료되어 있었던 거죠. 참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 참 한심스럽고 안타까우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요, 그 성전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건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2절에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들로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요, 율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들의 정말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 그러죠. AD 70년에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교의 종말이었던 겁니다. 또는 성전 시대의 건물 성전 시대의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전의 본질을 이제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타락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죽은 종교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한 유대교의 심판 선언을 하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성전이 이제 훼파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사실 앞에 가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이렇게 훼파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죠. 아까도 언급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훼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까? 죽이기 위한 심판입니까? 살리기 위한 심판이다. 그 당시에 그냥 아주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성전 아니었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잘하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겁니다. 이 성전이 만약에, 이 성전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전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우상 덩어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지 않았다면 그건 우상 단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을 오히려 죽이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훼파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죽이려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또 이런 비유도 들 때가 있는데요. 인생의 리모델링.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 때려 부수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 새롭게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요, 우리의 정말 뼈아픈 징계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신앙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요 수시로 그러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갱신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날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그렇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때려 부수시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정말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전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궁극적인 최후 심판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에 이 두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이 마지막도 성취될까 안 될까요? 예, 아멘.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예언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되어 앉으셨을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물었다 그러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질문이 두 개입니다. 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안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때와 시기는 절대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애로사항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게 힘든, 더 우리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예. 내가 지금 거닐고 있는 이 광야의 끝이 언제 나오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보다 더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 맞죠? 예,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한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는데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 5절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먼저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요, 사실 우리 구약시대 때부터 쭉 등장을 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5절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가 정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일이었죠. 그죠? 그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고요. 왕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일이 이제 그의 주된 일이었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탄이 행하는 또 한 가지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요, 또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6절 37절에 초대교회 당시에 드다라는 사람 나오고요,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마술사 시몬은 잘 아시죠. 예, 이 사람도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였죠. 그리고 그 외에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리고 오리게네스주의,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마니교, 펠라기우스주의,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들이겠지만 예, 상당히 이렇게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제 통일교, 또 신천지, 그죠?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구원파 등등등, 예, 수많은 이단들이 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금도요, 신천지가요 그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 이때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는데, 이 영이 뭘까요?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 왜 영을 어떻게 분별하지? 근데 바로 뒤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죠. 여기서의 영은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수용하지 말고 잘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은 더더욱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구하고 갖추어야 됩니다. 먼저는 교리적인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구원론이라든가 기독론, 종말론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단들이요, 얼마나 성경 도사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 도사들이 또한 이단에 빠져요.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예. 이단들이요, 성경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한 비유풀이 같은 이런 것들. 예. 이런 잘못된 해석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이단에 이제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극단적인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는 아마도 성경의 잘못된 해석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초래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교리적인 분별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또 해석하는 것들을 배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잘못된 비진리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 하는 것. 인본주의.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이런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제 어느 한쪽으로,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사주의 운동. 그들이요,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또 그 외에 어떤 것들, 잘못된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은사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고 은사 중심, 중심에 은사가 와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죠. 신비주의, 또 구구주의, 그죠? 구구주의, 정치적인 그런 구구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배우의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또한 배우의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교사들 중에서, 저 같은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 또는 이제 또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역자들 중에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너무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탁월한 이런 사역자들 보면은요, 쏙 빨려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또 전하면 매료를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금세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나름 이렇게 역사가 있으니까 정말 나의 마음을 깨뚫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을 깨뚫는 것 같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면은요 잘못된 결과를 낼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어떤 여성 예언하는 여성 사역자가 예언이 이제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금 유명해졌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전쟁을 예언을 했어요. 혹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전쟁을 예언한 거예요. 제가 이름도 홍머식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 전쟁이 난다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통째로 그거에 현혹돼가지고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그때 진짜 전쟁 나는 것을 믿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통째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미혹인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에 대해서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것을 해석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이 원수의 어떤 괴계가 있는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그것과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원수가 지금 내 삶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의 출처가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사람만 분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교훈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요 뭐냐 하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미혹은 단순히 이단 사이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숭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이들이 뭘 봤다는 겁니까?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 얼마나 훌륭해요. 아볼로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예요.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본 것에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요, 이런,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특정 어떤 사역자들이죠. 요즘은 유튜브로 사역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정 어떤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추앙을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메시지도 바르고 분명하고 균형 잡혀 있고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사람을 쫓고 추앙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쫓는 사람도 위험하고 추앙 받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 그런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생기지 말아야 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런 경우들의 좀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뭘까요? 바로 유명세예요. 유명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추앙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추앙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피차 간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내가 그라 하는 사람은요, 뭐 JMS,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말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 본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의 삶과 태도에 있어서 내가 그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서로 간에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역자가 있다, 또는 어떤 유튜브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그것이 내 주된 영적 양식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요,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들 있잖아요. 기성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위험하다 생각 전혀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보통 강해 설교들을 다 하시니까 그런 거는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역을 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런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는 분별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리더, 교회 리더에게 물어보고 분별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주된 양식으로 섭취를 하다 보면은요, 치우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그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도 정말 돌아다니는 음모론들도 참 많죠. 이런 것들 다 미혹입니다. 음모론들, 어떤 음모론들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정보를 담은 이런 컨텐츠들이요, 보면은 사실 제가 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미혹이라고 생각해. 세상 뉴스들 다 미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가 뭐 제대로 된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다 미혹이고 또 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뭐 건강 유튜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거를 계속 보면은요, 그것도 미혹돼. 건강 염려증 생겨. 그렇지 않나요? 예. 이런저런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외에 이런저런 예,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미혹이라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 중독.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미혹은요, 사실 미디어 중독이에요. 이따가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주의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세상 종말이 가까울 때 이제 일어나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소문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세상이 난리죠.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죠. 그죠? 실제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이스라엘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러한 전쟁들이 있고, 또 지금도 전 세계가 뭐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전쟁이 총칼만 들고 하는 게 전쟁입니까? 요새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런 육탄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해커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스파이들을 통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예. 지금 우리는, 우리 같은 평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밑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전쟁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뭐가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난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디죠? 미얀마에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0만 명인가? 와, 우리의 작년, 재작년에서는 튀르키예에서 엄청 큰 전쟁이, 아니 그 지진이 있었죠. 예. 그때보다 더 피해가 크다 그러더라고. 미얀마는 이제 그런 게 잘 이렇게 대책이 잘 준비되지 않았어서 피해는 더 컸다 그러더라고. 예. 과거에도 물론 지진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강도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도도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근이 있을 거다. 예, 기근의 문제.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가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관세 때문에 두려워요. 관세. 그죠? 예, 경제 위기. 예, 이런 경제 공황 이미 닥쳐왔고, 그리고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요 뭐라고 하냐,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저녁 맛있게 먹고 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산통 때 깨는 얘기를 하네. 그죠? 예.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깨어나더라고.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산통 깨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 징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본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요, 이 마지막 징조에 관련된 책과 영상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다가 진짜 잠을 못 잤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예, 그런 걸까요? 우리로 두려우라고, 예,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예, 정반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일어날 일이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할 필연적인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징조 자체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돼. 이런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이것에 분별을 둬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공포심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짐 싸들고 이민 가게 만들고 이러면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그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면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때도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막 두려워, 막 666, 그러고 막 두렵고 막,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은요, 우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이 생겨야 돼요. 왜? 누가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네.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소망이 생겨야 돼.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포커스가 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뭐래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것은요, 조심해서 이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진짜 깨어있으라,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파묻혀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생각하고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종말을 바라보고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 성공,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에 파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염려에도 빠지지 말고, 걱정, 두려움, 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는 것에도 빠지지 말고, 자녀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그 외 이 세상 일에 대한 여러 염려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살지만 얼마나 쉽게 잠들어 버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우리가 나온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너무 쉽게 잠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정말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제 평안한 삶이 아니고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 아니고 환란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 아니고 환란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 아니고 환란이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 아니고 환란이다. 우리 9절에서도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공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재판장이고요.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 바로 이 공권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권력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공권력도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존중해야 돼요. 그 권세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요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공권력과 부딪히는, 충돌되는 경우 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지만 이제는 저항해야 하는 영역, 저항해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공권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나라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당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요 정말 그냥 죽는 거죠. 예, 순교당하는 겁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의 협박을, 위협을 받게 되고 실제로 또 테러를 당하고 또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강단에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뉴스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아직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또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의 이 기성세대가, 현세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요, 그러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좋은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좋은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겠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는 믿음을 또한 준비해야 돼.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수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걸 겁니다.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러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기서뿐 아니라 수시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될 거다,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평안은 어떤 환경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환경은 뭐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환란을 당할 거다, 하지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미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고난을 감내해야 할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후반부에 다시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공권력 앞에 섰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증거는 이제 증언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증언이겠습니까? 복음의 증언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 10절에서도 10절 말씀에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세 번째 징조예요. 이것은 이제 징조이기도 하면서 또 선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 일들이 결국은 뭐냐? 무엇으로 귀결되냐? 바로 복음 전파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숨쉬고 있죠? 직장 다니고 있죠? 먹고 살고 있죠? 건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또한 부여받아서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어디에 귀결된다고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고 정말 복음 전파의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한 어떤 고난을 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가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도전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신앙생활, 종교생활 지키기만 하면요 고난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다 이 복음 전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난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바로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좌파 우파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야 돼. 네.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복음 전파 또 열방 선교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그게 구구의 또 한 가지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구와 우리의 차이점은요 거기에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요 그냥 정치가 목표야.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열방 선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전파, 열방 선교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름 단기 선교 신청하는 거 아세요? 지난주 광고했죠? 네.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각자 인생의 존립 목적인 것입니다. 열방 선교 다들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또 세대 선교, 세계 선교도 있고요. 세대 선교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마지막 징조는요. 이 마지막 징조는 결국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제는요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대요. 미 전도 종족이 10년 전에는 그래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는 몇 안 남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먼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곧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는 거죠. 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되고 다시 그것을 이제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거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일이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거의 세계 전역에 다 편만하게 퍼졌고 성경도 400개 이상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일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뿐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그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다른 방언으로, 여기서 방언은 샬라샬라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난곳 방언이라 그래서 그 지역 언어들이에요. 그죠? 예. 외국어, 실제 외국어를 한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많이 배우지 않은 유식한 사람이 아닌데도, 어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힘있게 강력하게 증거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친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요,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어떤 논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죠? 세상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권능으로 증거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요, 또 어떤 여러 환경과, 여러 환란과 고초를 당하지만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 성령 하나님만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 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은요 사실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미울 때 보면요, 그게 많은 경우가 시기 질투일 때가 많아요. 시기 질투일 때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 미움은 다 시기이고 질투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요 위축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긴다고 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무슬림 가정에서 또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 이라크에서도 또 두바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고 오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미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간에, 그렇죠? 예. 정말 너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 뭐냐면 이런 영적인 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라. 인내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미혹. 미혹을 주의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뭐해라? 견뎌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핍박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요 견디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핍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핍박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견디십시오. 쉬운 일이 여러분을 유혹하겠지만 쉬운 일로 가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좁으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